예수님은 나는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예, 2017년 참 다사다난했는데 잘 넘어가고요. 이제 2018년이 밝아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옛날에 여기 보니까 악보 하나 찾아냈는데 주님 위에 나는 살리라 하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면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이게 절수가 굉장히 많은 절수가 있어서요. 다 부를 수 없고요. 찬송 부를 때 참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일이라면 그 일 위해서 내 생을 살아야지. 전도자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노래로 안 부르고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번 한 해 동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창립 50주년 이제 책만 나오면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종교개혁 50주년도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저로선 한 5년 돼요. 24년이 되는데 이 복음운동 30년째라고 그럽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고요. 그 가운데 우리 송구 영신 때 받았던 그런 말씀들을 성취하면서 성취를 보면서 여러 모양으로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위해서 한 걸음을 다시 내딛어야 할 그런 순간에 왔습니다. 올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기 원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실은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회 제1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지구선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면은 그 인생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과 교회로 우리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요한복음 8장 2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신다. 히브리스 기자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근본적인 창조주이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존귀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자기 정체성입니다. 2018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2018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2018년을 살게 하셨고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살게 하셨다. 이런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모든 문제는 주님이 끝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명, 소명, 거기에 부름받은 우리는 사명자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어떤 것이 와도 이 사실을 정거히 붙잡고 나가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은 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갈 길을 찾게 되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할 일도 뭔지를 알게 되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항상입니다. 그 속에 24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인생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일생을 살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환경이 좋고 나쁘고 돈이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뭘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그 사람은 그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그것도 너에게 주겠단 말이죠. 그 힘으로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의 은혜로 그런 승리하는 삶을 모델되는 렘넌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네가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요셉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시대는 점점 막해지고 문화는 점점 타락되어 가고 악해져 가니까 하나님 새해 필요한 2018년을 살아갈 힘을 새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체험하고 힘을 얻는다면 넉넉히 2018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인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이 복음운동에 참여했더니 예, 그때는 참 더 겸손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나는 고신대학을 나왔습니다. 난 서울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버드도 못 다녔습니다. 예, 고신대도 그래 이제 나왔는 사람인데 또 키도 나는 좁고 볼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세워서 나에게 이 일을 계속 하게 하신 것은 저처럼 사람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초창기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겸손하게 그러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세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 맞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면 그 갈렙이 혹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가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때 그 혹시란 말을 써요. 그러니 그 혹시란 말을 이게 해석해 보면 그 말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 마지막 기부원을 가서 그 다 이제 막판에 죽으면 안 된다 해서 전쟁터에 안 나가려고 그럴 때 85세가 된 내 이 노인이 나가서 말했잖아요.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은 40년 전에 그 모세와에게 그 들었던 말씀 들었던 그 땅을 네가 점령해라. 가면 네가 점령할 수 있다 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 18년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나는 이 한 해 동안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어 살아볼 거야. 마음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많지만은 세 가지만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는데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15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게 관심이었어요. 도무지 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누구라고 알고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모든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만 딱 믿어버리면요. 그 믿으면 서면요. 다른 것은 전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우시라고 그렇게 해나는가도 모르겠어요. 16장 16절이야. 그건 잊지 마세요. 그 뭐죠?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서 태어나서도 아니고 누구 인간이 가르쳐서 한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여러분이 바로 아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망했는데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준 선지자의 참 선지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지어 망하게 되는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악에서 건진받은 참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그 마귀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그 진이 오셔서 그 마귀를 잡으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선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심을 진짜로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그 영생 얻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속 병을 앓고 계속 잘못을 하고 실수를 넘어지고 계속 이 공부도 안 하고 예쓰는 사람은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망해버린 완전히 멸망한 우리 인생을 허물가지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에서 건진받는 길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다면 받아만 들이면 상해는데 영접하는 자 곧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같이 가슴 아플 일이 아버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받아들이면 사는데 안 받아들인데 그것도 온갖 이유를 달면서 안 받아들이고 그 길로만 계속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예,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효자죠. 엄마의 참뜻을 아는 사람 효자죠. 나라의 뜻을 아는 사람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멘. 뭐 하나님이 일하려고 막 애쓰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거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다른 것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의심스러운 해보시라 순종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계속 알게 돼 있어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 이것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7절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에밀 브루네의 말대로 불이 탐으로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말했거든요. 더 좀 심하게 말하면 신자, 교인은 그렇지 않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 전도에 미련한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아멘. 정말 새해에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 주옵소서. 그러면 증인이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증거를 여러 면에서 건강 면에서 지금도 가끔 보면 이 이빨 하나도 난 빠지지 않았다. 머리도 아직 물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눈도 아직 60이 이제 50에 지금 68세인데 70이 다 돼가요. 본인도 이제 70이 다 돼가시는데 아직도 나는 안경 안 쓰고 글 다 읽는다. 적은 글씨 다 본다.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자가 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절대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인데 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진짜 장로예요, 내가 볼 때는요. 권사님들이 만약에 절대 예수, 다른 교회 다닌 사람 말고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을 예수 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인도에서 이 교회 세 사람만 앉혀놓으면은 여러분은 위대한 전도자예요. 여러분 생이 달라져 버려요. 세계관도 달라지고 인생만이 달라져 버려요. 증거들이 너무나 많게 돼요.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지금 전도 제자로 이게 지금 전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십시오. 나도 증인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지혜 주셔서 지난번에 집사님 여기 나와서 하는데요. 얼마나 분명하게 복음 소식을 이렇게 암송을 해가지고 제대로 표현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런 분은요,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계속 하면요, 놀라운 일이 나요. 그 인생, 그 남은 인생이 그냥 정말 구름 타고 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갈 수가 있다니까요. 증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답을 다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 주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후대를 살려라. 사도행 1장 8절에는 증인이 되어라. 전부 말씀해 줬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저 말씀이구나 딱 잡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보면 어느 날요. 저는 한번 예약 드렸잖아요. 그 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재순 목사님인데 이분이 총회장도 다 지내시고 이런 분이죠. 근데 제가 늘 기도하는데 한 여부 부인이 한자 앉아서 늘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님 저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러 가십시오. 정말 시끄러워서 그 말 듣다가 내 기도 못하고 막 기도에 방해가 너무 됩니다.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주여 50이 되기 전에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전도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아이고, 저 여자가 좀 아무리 기도는 다 좋지만,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주지만, 좀 잘못된 기도를 한다. 자기 주제를 알고 기도를 해야지, 지가 무슨 뭐, 이게 전도뿐이 돼도 저런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혼자 마음 속으로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나중에는 막 저 밑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밑으로 내려간 뒤로 교회가 싸늘해져 버리더라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자기들이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 기도 운동을 다시 해야지 안 되겠다 해서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는데 또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라. 그 후로 자기가 고향교회 갔대. 고향교회 갔더니 고향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고향에 가면 이제 목요일이니까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목사님 저희 교회 전도부인 한 분 소개해 줘요. 뭐 학력은 없어도 괜찮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복음 잘 전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정말 그런 그 전도부인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했대.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쓰겠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하고 동행하지 뭐 너한테 보내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못 찾는다. 그런 생각하고 다 왔는데, 아,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더니 이 여자가 또 나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50이 되기 전에 말이요. 이게 아마 벌써 40도 넘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또 기도를 하더래. 그래,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구하는 사람이 딱 그 사람이더래. 그래서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이런 사람 있는데 혹시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사람 있는데 혹시 받겠냐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그래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제가 뭐 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뭐 우리 이렇게 추리고 그럴 참이 아니잖아요. 우리 고르고 그럴 참이 아니야 지금. 우리 청년들 자꾸 고른 모양인데 사람도 너무 골라서 장가도 집도 못 가고 그러고 뭐 직장도 자꾸 고르다가 뭐 이렇게 직장도 못 가고 그러는데 그 이 양반들은 그럴 입장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3년 지났는데, 글쎄, 우리, 읍에 가서 그 목사님 만났대요. 근데 목사님이 딱 만나더니, 하도 반가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정심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더니, 웬일이냐, 그러니까, 훌륭한 여정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야단 났다는 거예요. 배가가 됐대, 배가와. 80명 모이던 교회가 160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서 뭐, 가토 밭돈 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 막,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여자를 좀 무시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 크게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목사님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제자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 증인운동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의 전체 방향이 제 1, 2, 3 RUTC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당 기도의 메시지가 나오겠지만은 1강이 치유 전문에 집중, 치유 전문 집중 학교. 두 번째는 뭐 서밋 전민 전문 집중 학교 뭐 이런 주제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또 그 전체 또 메시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운동하고 후대 운동하겠다는 거거든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정말 나 전도 제자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는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내 생 사는 동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모델이 있지만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구약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을 삼아가지고 우리 하면 좋, 그 모델로 일곱 명을 딱 내놨잖아요. 오늘 다윗.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근원이었습니다. 근본이 그거였다니까. 내 삶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바로 섬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분명한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이기를 두었던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렘넌트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낮고 뭐 뭘 많이 알고 저게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걸림돌을 삼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요. 주신 기능, 주신 재능, 주신 축복 이거 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한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면서 앞장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바지 까니가 다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미갈은 그것을 비난하다가 다시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잖아요. 다시는 안 봤대,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그 여자 다시 보지 않았어요. 장인 공주라고, 어이구, 저 천대꾸러기, 저거, 저, 목동에서 어디 지가, 그러더니 오더니 저거, 저 무슨 짓거리냐, 그러면서. 그러니 막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본문에 들었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시편 119편 164절에는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면은요, 후대가 살아나게 돼요. 내,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자신이 살아난다니까요. 세 번째는 보면 이 다윗은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파란무는 천막에 다 뜯어진 다 허물어져가는 천막에서 있구나.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임금이 그전에 없었다니까요. 다윗만 그랬단 말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주의 궁전에서 이 주의 전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 문지기가 되는 게 좋겠구나. 왕이 말하겠다니. 나 문지기 하겠다고. 목사 그만두면 내가 그 관리 집사하면 나 잘할 거예요. 교회 어디가 뭐 어떻게 된 건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뭐 사부작 하면서 느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빠리빠리 못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들은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나도 은퇴하면 저 찬양대 해볼까 싶습니다. 목소리가 나올란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온 날까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뭐 이렇게 누가 하락해서 하고 말해서 막 그런 겁니까?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으면 주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데 첫날에 사는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악인들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가서 성경 문지기 하는 게 좋겠다. 왕이. 미국에 가보니까요. 은행장 하던 분이 그 은행에 수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은행에 오는 사람이 뭐 때문에 오는지 다 알기 때문에 잘 안 해도 잘하고 잘하는 거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성전을 사랑하고 언약궤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을 했다 그래서 충만해졌다 이 말이죠. 성전을 사모하다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 옛날에 최생민 집사처럼 성전을 이렇게 도로 만져보고 지하실에 가서 아 이게 금이 갔네 그러면서 이런 장로님이 계신 건 난 모르겠어. 너무 사랑해서 문이 떨려가지고 싹 만지면서 이 다윗 보세요. 자기는 지금 궁전을 성교인 이게 백성들이 지어줘가지고.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이제 천막이라니까. 그 천막이 이제 뭐 몇백 년이 되어버렸으니 그게 아무리 잘 만든 천막이라도 그게 다 날아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람 부는 곳에서 언제 저것이 이게 다 흐물어져 날아가버려가지고 저기 지금 비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전을 빨리 지어가지고 그 이게 벗개를 모실까 하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세요. 그걸 벗개를 모셔올 때 막 이 왕이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시라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입장에서 이 처지에서 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네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저 다윗과 함께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걸로도 많이 나와요. 다윗 때문에 그 왕은 너무 악을 행하고 잘못했지만은 다윗 왕 때문에 당대까지는 내가 참겠다 그러면서 징벌을 참으시고 막 이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해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장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집사, 권사, 하나님의 뜻 마음에 드는 목사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렘넌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그런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게 되고 기뻐하시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런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내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도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18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끈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붙잡아 주시며 남북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산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가를 다 주님이 말씀하여 싸우니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종들처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같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